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살이를 살면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원칙. 그 원칙이 어떤 분들은 경제제일주의를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이득, 돈이 들어오느냐 또 이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돈은 얼마 들어도 좋은데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걸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의명분이나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큰 손해가 나도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라면 그 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두 가치 판단이나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 안에 200명, 300명이 모이면 200명, 300명이 다 원칙이 다르고 가치 판단이 달라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권사님은 딱딱딱 정리되어야 마음이 편한 분이 있고, 다른 분은 쓰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 던져놔요. 이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도 좀 그렇거든요. 제가 물건 쓴다면 아무래도 던져요. 사모는 그걸 보면 막 못 참아요. 딱딱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집에 또 먼지가 또 얼마나 책상 위에 많이 앉는지 저는 그거 상관없이 쓸 수 있거든요. 뭐 책을 이만큼 수북이 쌓아놔도 전혀 문제 없는데, 우리 사모님은 그거 보면 막 정신이 헷갈린데, 내가 책을 보는데, 책 보는데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냐고. 근데 저는 전혀 괜찮거든요. 근데 원칙이,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게 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다르고 또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과 알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정통 지금의 현금의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하지만은 1세기 우리 주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이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반을 또 주장하고 얽어매어 놓는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유대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도 그 율법 가운데 안식일법은 39개, 39조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계명이 613개의 계명인데 그중에 39개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 39개의 조항은 모두 다 금지조항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39개의 금지조항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9개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안식일날 회당에 나오기 전에 자매들이 거울을 보면 안 돼요. 거울 보면 율법 어긴 게 됩니다. 왜 거울을 보면 안 되는가? 거울 보면 회당에 나올 때 옷매무새 좀 고쳐 입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하얀 새치가 하나 있다. 자매들 그거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당연히 뽑지요. 뽑으면 노동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원천을 봉쇄하기 위해서 거울 보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샤워하고 자매들 가운데 거울 안 보신 분, 다 거울 보셨죠? 저 박성현만 손을 한다. 아, 다 안식 규정 위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39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번세한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 치료해야 하는 일은 안식일을 제외한 엿새 동안에 사람이 해야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뼈가 부러지는 뭐 응급 환자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단지 병세가 심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한 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안식일 날 치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회당 안에 일어납니까? 회당장이 열받아가지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했고 온 무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이 회당장도 참 이래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에요. 아, 이 18년 동안 허리 꼬부러진 여인이 자기 딸이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자기 딸이라서 이거 분노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기 딸내미가 18년 동안 이래가지고 살다가 죽겠어. 안식일로 탁 고쳤다면 그래도 예수님께 사태질하고 대들겠어요? 너는 안 그랬으라 생각해요. 아무리 이렇게 된 사람이라도.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상태로 18년 동안 살았던 여인을 우리 주님이 고쳤습니다. 이 여인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고 나이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대충 나이가 8순, 9순 되면 다 허리 구부러집니다. 그렇죠? 구부러진데 아, 그렇다면 보통 노쇠 현상이잖아요. 아마도 이런 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회당 안에 나이 연세 드신 분은 다 꼬부러져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만 치료했겠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젊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는 허리 꼬부러진 분들이 없으셔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아마도 허리 꼬부러져 있으면 2분, 3분 걸으면 허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쉬었다가 걸어야 되고 또 똑바로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러면 누우면 편하나요? 못 누워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쁨이 아니고 욕이고 고통인 여인입니다. 몇 년 동안 말이에요? 18년을 말이에요. 18년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노화로 자연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고 여인의 병은 단순하게 발생한 그냥 허리 질병이 아니고 누가의 기록으로는 귀신이 들려서 생긴 병입니다. 귀신이 들림으로 생기는 병을 뭐라고 불러요? 병마라고 부릅니다. 요 병마는 현대의학으로 진단해보면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파요. 귀신이 들림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어둠의 영이 그녀의 척추를 공격함으로써 18년 동안이나 기억자로 굽은 채로 불구의 몸으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현대의학적인 기술로 지난번에 그 의학 금요일마다 명의 프로그램에 보니까 척추가 구부러진 분을 정형외과 수술로 고치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게끔 수술로 이렇게 허리를 펴주는 것을 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일상생활에는 불편이 없다고 그러네요. 주님께서 여인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나요? 시장과 길거리에서 보았나요? 아니에요. 회당에서 보았습니다. 회당에 무엇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토라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그녀를 보시자 앞으로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병나음을 선포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시고 놓였다는 말은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었기에 이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18년 동안이나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영을 보셨고 그 영을 추방하셨기 때문에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선포한 다음 곧바로 손을 내밀어 그 여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허리가 펴지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회당 안에서 병나음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대면 아마도 뚜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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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허리가 펴졌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이게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며칠 지난 다음 집에 가서 펴졌다. 그러면 예수 능력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18년간의 사탄의 매음이 풀어졌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수술적인 요법은 생활하기에 불편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회복시키는데 주님의 치료는 완벽합니다. 18년 이전의 상태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치유의 이적에는 여인의 믿음도 여인의 순종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그 몸을 하고서도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무엇으로 치유되었을까요?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주님의 권세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인생이 없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믿음을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선포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던 일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왜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본문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불쌍입니까?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주님이 부르시나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용어는 누가복음 바로 이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글자는 많이 나오지만은 용어는 오늘 본문에서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이런 고생을 하는 여인에 대한 연민과 긍휼이 예수에게는 넘쳤어요. 공감력 100입니다. 예수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일, 그 이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한다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내 육체를, 내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잘 아십니다.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병들어 있는지를.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하늘 위에서 손을 내미시면 여기 오셨거든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만져만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심으로써 안식일을 그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이 정신, 이 정신을 따라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원칙을 고수하는 원칙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칙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랍비이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안식일날에 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면 안식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 주님이 안식 규정을 잠재워놓고 그 여인의 병을 그 안식일날에 치유했을까요?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보는 집안에서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소동 안 일으키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공식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치유를 하면 율법주의자들의 비방과 공격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랍비이면서 바리새인인데도 왜 안식일날 원칙을 깨뜨려가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6절을 보면 주님의 반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수사적인 의문문이죠. 영어로는 rhetorical question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겨서라도 이 여인을 고친 일이 합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는 말이에요. 의무. 의무라는 그리 글자가 사용이 됩니다. 당위성을 가르칩니다. 안식일날 이 여인을 치유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병에서 풀어낸 일이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과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인간 사회가 이렇게 뒤틀려 버렸습니다. 왜곡되어 있고 타락해 있습니다. 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온 우주에 오염되어서 우주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병든 우주를 고치고 병든 인간들을 고치고 병든 인간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병들어 고생하는 인생들을 고치는데 그 일을 반대하는 세력,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사탄과 그의 하부 구조들인 어둠의 영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들을 고치는 사역을 사탄은 안식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막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하는 시행색칙 39가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수세기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나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트로디션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이거 인간이 만든 안식법을 사용해서 사탄은 뭐 했어요? 예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면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다만 그 안식이 인간을 얽매어버리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쉬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노력을 그만두라는 말입니다.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가지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노동을 근절하는 날로 여김으로써 안식일날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원칙주의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생기겠어요? 트러블과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다 싸움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인 또 헤롯 당파들 모두 다 싸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은 그 정신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만 그 규칙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막혀버렸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규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었고 규칙은 이렇게 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를 경영하는 원칙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원칙이 없다고 불평들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한 원칙은 원칙을 확고하게 만들어서 그 원칙대로 교회를 경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캠년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문화되어 있는 원칙이 없는데도 교회는 큰 소동 없이 25년 동안 잘 굴러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명문화된 규칙, 글로 남아있는 원칙은 없었지만은 캠년장 교회 안에 맹맥히 흐르는 대원칙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 이것이 25년간 캠년장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낸 원칙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명문화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런 보편 타당한 원칙이 세워지고 명문화되는 일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바리새인들처럼 원칙주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은 인정하나 원칙주의자들이 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요. 완벽 좋지요. 퍼펙트 좋은 일입니다. 완벽주의자는 되어서는 안 돼요. 완벽주의자가 되면 일을 마치지를 못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텀페이퍼를 내야 되는데 완벽을 기한다고 쓰다 보면 또 개정하고 또 고치고 한 시간 후에 페이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못 끝내요. 완벽주의 때문에. 완벽주의는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는 하되 완벽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우리들이 캠년장교회 운영을 위한 좋은 규칙을 제정하고 그 원칙을 따라서 교회를 경영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원칙주의자들이 되어 있으면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버리게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추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원칙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캠년장교회는 원칙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나 만약 그 세워진 그 원칙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원칙을 잠재워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주의자들, 바리새주의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주 예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남성들에게 눌려 지내던 여성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되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여성 해방 운동에 대하여 넌지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쓰면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요거는 꼭 써봐야 되겠네요. 이 상황에 쓰면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남존여비. 남자는 존대하고 여자는 비, 그 뭐지요? 비자는 그 종, 종처럼 경시한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 말을 또 이상 야릿거리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성은 항상 이렇게 종이다 이런 사람들. 그건 아닌데 사자성어를 이상 야릿거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문명화된 요즘도 남존여비 이게 밑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1세기에는 그 사회 안에 남존여비 사상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1세기 유대사회가 비록 신앙공동체였다고 할지라도 여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남성들에 의해서 큰 압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억압을 받아도 그것에 대하여 항가할 수가 있는 여성들은 없었어요. 여성들은 그저 체념하면서 한평생 눈물로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허리를 고쳐주셨다는 의미는 이제는 이 여인이 허리를 펴고 남자에게 눌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여성 해방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은 남녀 평등 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지요.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 있기에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여인의 허리를 거침으로써 이 여인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남자와 같이 몸을 펴고 얼굴을 똑바로 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이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누가는 바로 이 본문에서 이름도 드러나 있지 않는 이 미미한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위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1세기 당시에 무시를 당하고 힘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던 여인들을 그 남성의 굴레에서 해방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여성 장로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남자 중직들도 반대할지도 몰라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어때요? 얼마든지 여성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회 총회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이미 여성 안수가 가능해져서 여성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얼마든지요. 우리 교회 여성들도 얼마든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 임기가 6년 남아서 제가 이거는 실현을 못하겠지만은 다음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열고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여성 장로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그 다음에 가정의 부부가 다 장로님이라서 둘이 싸우고 장로 당에 들어오면 그건 난리가 나는 거거든. 그것만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왜냐하면 남자들은 목적지향적이에요. 막 일 추진할 때도 이것만 보고 가는데 관계 문제를 신경을 못 써요. 이거는 누가 해? 자매들이 해야 돼요. 장로님, 여성 장로님 들어오셔서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하면 당회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동의를 안 하시냐?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신학을 이제 할 때는 아니 여자들이 단에 올라가가지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여자가 올라와서 예언을 하고 말씀 전파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은 손 들고 축복하는 건 내가 축복은 못 받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우리 형수를 보니까 목사인데 여기 가락지랑 가락지는 손에 다 끼고 있어. 금가락지, 비치 바락지, 그 뭐지요? 다이아 가락지. 그건 난 못 받겠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거 아니대요. 얼마든지 자매들도 목사가 되어서 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를 아멘하세요. 여성들은 남성 밑에 위치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남녀 평등 사상이라 부릅니다. 이런 사상을 우리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세기 오늘날에도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억압과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이런 어두움을 고쳐나가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녀평등, 진정한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나 역할이 달라야 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는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남자, 여자가 싸움과 알력이 없는 이런 공존, 즉 영어로는 코이그지스턴스, 이거를 추구해야 합니다. 남녀 공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이 추구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일터에서 남녀 공존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사실,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려져 있던 이 여인을 말씀과 안수로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만병의 의사입니다. 하늘에 계시지만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병나음을 선포하시고 손을 대시면 신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이 기적 속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겸연장 교회도 조직체이기에 조직체입니다. 교회도 그러기에 보편적으로 가당한 원칙을 만들어서 경영을 해야 하며 원칙에 얽매이는 원칙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체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뭐예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이 만든 원칙에 의해서 막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캠년장교회의 대원칙, 그거는 변함이 없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 오늘 이걸 가슴에 새겨놓고 캠년장에 필요한 원칙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